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롭고 명철한 순종의 도를 말씀하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도리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실, 우리가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고 명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잠언이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죠.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조차도 거짓된 증거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었던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도 그가 나를 까닭 없이 무죄한 나를 고소고발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방망이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처럼 어처구니 없게도 예기치 못한 이런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그릇된 신뢰를 경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이어서 잠언은 이어서 또다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신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환난의 날에 불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치아와 비틀거리는 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 배움차라 고통과 재앙의 날을 가리킵니다. 어떤 게 고통과 재앙의 날이 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벼랑간 큰 질병이 발생해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아주 쓰라린 배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날들이 환난의 날,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기 위해서 지극히 악한 짓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환난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요? 매우 불성실하고 악한 자를 우리에게 붙입니다. 진실치 못한 자, 불성실한 자거든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지극히 불성실하고 사악한 일이 아주 이 교활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섣불리 사람을 믿었다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사람을 믿었다가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잠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법과 원칙이 파괴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영혼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네.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이나 하는 거짓된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벗어난 가짜 위로,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낙관 눈에 우리가 만약에 기대게 된다면, 자, 도리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뭘 의뢰할 거냐, 뭘 붙들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느냐.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회사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뭐 다 좋은데 뭘 가장 붙들어, 가장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말들에 신자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자기의 오늘 가득 채우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진실치 못한 자, 보게드, 아까 말씀드렸죠. 불성실함을 가리키는데 거짓과 기만을 일삼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세속의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이나 혹은 여러 유혹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역사, 뭐 철학, 오만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논리들을 펴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진리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짓과 기만과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모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유혹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이런 진실하지 못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영혼을 더 망칠 뿐이다. 우리의 영혼을 더 혼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은 말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다리처럼 큰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가 부러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경치료 받으러 가야 되고, 예, 이 크라운을 씌울 때까지 음식도 잘 못 먹고 칫솔질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뼈까지 부러지면 이제 이게 큰일이니까, 예,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다리가 이렇게 다쳐보신 분들 계시죠? 금이 가거나 부러져 본 분들.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환난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속을 기웃거리게 되면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자 하면 이것이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영혼과 육체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엄중한 영적인 위기에 대해 세상에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정당을 의지하고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속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는 한심한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고, 자,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가 부러지고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난의 날 진리가 아닌 것을 찾다가는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임하기 직전에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이거죠. 오늘 그냥 오늘 어찌 됐든 오늘 그냥 예, 우리가 사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기대고 의지함으로 낙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낙을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진리를 등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가치를 의지하고 헛된 대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뼈를 깎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에 집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신을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왜? 음란의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하되 독신으로 살아라, 독신으로. 왜? 그 시대가 암울했단 말입니다. 믿음 잘 지키고 혼자 살아라, 차라리.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조차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을 하면서 영적으로 각을 세우고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 돼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진실하지 못한 가치를 의지하면 이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에 집중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추운 날에 의복을 벗게 하는 것, 소다 위에 식초, 그리고 불행한 마음의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위에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추운 날 겉옷 하나 달랑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소다 위에다 식초를 붓는 것과 동일한 아주 잔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부적절한 말과 냉정한 행동이 얼마나 경우에 어긋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불행한, 재앙을 당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재앙을 당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불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슬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지금 괴로움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사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이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까? 자, 그런 행동은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과 소다에다 식초를 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자, 여러분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 잔인한 일이죠.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걸치고 있는 옷이 전부인 불쌍한 사람에게 혹한의 날씨에 그 옷을 벗긴다. 무자비한 일입니다. 무자비한 일. 소다, 네테르란 말인데 그 당시 애굽에서 애굽이 원산지였던 천연 탄산을 가리킵니다. 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 상한 사람의 마음을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도대체 어떤 경우예요? 네, 철천지 원수든지. 철천지 원수야.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막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경우든지, 그게 아니면 주변 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눈꽃만큼 없는 아둔한 사람이든지,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철천지 원수든지, 아니면 전혀 이건 뭐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울든지 뭐 어떻든지 아프든지 그 사람 나 이 사람과 나무 상관없어 하고 그냥 예, 괴로움을 겪든지 말든지 혼자 웃고 노래하고 있는 이런 아주 경우가 없는, 생각이 없는 경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리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냉정하고 이 매몰찬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를 해야죠. 위로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와서 손을 내밀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없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고 매몰찰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지체들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없고 관용도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양심이 우리 자신을 꾸짖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를 하냔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에도 막힘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위로할 때는 위로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과를 받아주고 관용하고 용납해주고 적절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내는 신자들이 되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냔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이 상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줘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그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내 자신과 감정,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그런 성격들이 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이 죄성이 그게 바로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우리 혹여라도 우리가 무지 가운데 지체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예요? 21절에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굶주리면 너는 그에게 음식을 먹이라. 그리고 만일 목마르면 너는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용과 사랑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되느냐? 내 원수, 소나카, 증오하는 자, 경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몹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고 목이 마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 또한 그에게 절대로 관용이나 사랑이나 긍휼을 베풀어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 나도 그럼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신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내 자신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녹스가 스승처럼 모시던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가 조지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화형시키는 이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무지 가운데 저를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관계이고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행해야만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까닭 없이 증오하고 미워할 때, 아,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기회가 와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각을 세우고 막 나를 미워할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플 때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정말 목이 마를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에게 물을 주라는 거예요. 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먹을 게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타이밍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에요? 22절에. 왜냐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들을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해한 이 구절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머리에 핀 숱을 올려놓는 형벌을 통해서 원수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라는 주장. 다른 해석은 악인이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맥상 합당한 해석은 이 숯불을 도덕적인 선한 행위로 보고 원수를 할지라도 그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면 자신의 악행이 자기에게 선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원수로 하여금 뜨거운 양심의 수치심과 가책과 부끄러움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교훈으로 가장 이제 이것이 문맥상 합당한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아, 내가 괴롭혔던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선을 행하는 걸 보고 내가 참 나쁜 인생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사적인 보복이나 보응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자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냉정하게 굴거나 무정하게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금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체가 우리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어떤 지체와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지체 가운데 막힘이 있다.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